내 이름은 올리버 바레트 4세야. 올리버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비꼬는 제인이 하버드대학 강당 이름과 똑같네요. 올리버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죠. 증조할아버지가 기증한 것이니까. 제니는 웃음을 머금고 더욱 비꼽니다. 증손자가 입학할 수 있게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잊혀질만 하면 불쑥 고개를 내밀어서 말만 듣는 게 있죠. 기여 입학제도. 입시 부정파동의 유일한 해결책이냐. 이번에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 운영하지 못했을 경우 돈으로 졸업장을 사고 파는 최악의 사태가,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무너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편가르기가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물론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근본적인 치료법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첫 곡 영화 레인맨 중에서 아이코 아이코 벨러스타즈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자양일동의 오기영 씨 잘 들으셨나요? 기영이라는 이름이 참 국민학교 시절을 생각나게 하네요. 1학년 교과서 처음에 기영아 기영아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 국어를 배웠을 때는요. 그런데 인천 북성동의 유의진 씨가 보내주신 이 엽서를 보니까요. 또 국민학교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바로 어제 저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국민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름표 위에 손수건을 달고 싫어도 매일매일 손잡고 학교 갔던 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6년이 지나 졸업을 하다니 참 동생 국민학교 다니는 동생의 졸업식을 축하해 오셨네요. 대구 달서구의 진천동 신유준 씨 지금 밤참 생각나시죠? 하면서 어떤 사진을 그려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프던 참이었거든요. 저희 홍PD도 앞에서 아까부터 배가 고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또 어떤 분이 요리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 양천구 신정5동의 최혜미 학생. 아주 맛있는 요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의 요리법. 우정의 손을 깨끗이 씻고 예쁜 삶의 그릇에 인내를 철철 넘치게 두 컵 담고 친절을 넉넉하게 넣어서 섞는다. 믿음이라는 후라이팬에 분 후 이것을 사랑의 불에 굽는다. 구워낸 행복에 소망이라는 하얀 잼을 발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나눠준다. 여러분 이런 요리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FM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딩.
대학에 가? 말어?
직장을 옮겨? 아니면 직업을 바꿔볼까?
열일곱에서 스물다섯까지.
갈등의 열일곱에서 기로의 손 스물다섯까지.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지금 챙겨둬야 할 모든 것.
열일곱에서 스물다섯까지.
도서출판 도설.
여자편도 있죠?
어째서 사람을 사랑한 게 죄가 됩니까? 나는 학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완전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다니엘!
제라르! 제라르 어디 있어요? 사랑을 위해 죽다.
관습에 항변하는 사랑의 용기.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다.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워지는 계절. 본조비의 발라드 Bed of Roses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따스함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Polygram.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FBI.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카트린네 드누브와 크리스토퍼 람베르가 주연한 영화 파홀레 앤 뮤직,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 중에서 From the Hear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김동환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새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악영화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음악영화라고 해서 뮤지컬은 아니고 음악이 얘기의 화자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음악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99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클로드 소테 감독의 프랑스 영화 엔퀘어 항이베, 겨울의 심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지된 사랑이라는 국내 제목으로 오늘부터 개봉했죠. 몇 년씩이나 묵혀서 들어오던 그런 보통 유럽 영화와는 달리 굉장히 발빠르게 수입됐어요. 이렇게 유럽의 최신작을 볼 수 있다는 것,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금지된 사랑, 이 영화는 레르몬토프의 마리공주라는 단편 소설을 현재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라는데요. 이 소설은 1820년경 러시아 코자스 지방의 배경이고요. 절친한 두 친구 장교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사람이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두터운 벽이 생기고 말죠. 그래서 다른 한 친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친구로부터 공주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마침내 공주가 자신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녀를 향해서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영화 금지된 사랑은 이 소설 속의 두 장교를 악기 제조업자로, 그리고 공주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바꿔놓았을 뿐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할까요? 영화에 삽입된 라벨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악장 부제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라벨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제2악장이었습니다. 스테판, 다니엘 오데이와 막심, 앙드레 디솔리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지금은 악기를 제조하는 동업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사생활은 절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알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 어느 날 엠마누엘 베아르, 까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타납니다. 재능 있고 아름다운 까뮈는 두 남자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막심이 까뮈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스테판은 이들의 열정적인 사랑이 못마땅합니다. 그는 쉽게 감동하지 않는 스타일인데다가 연애의 감정 같은 것은 아예 믿지도 않는 차가운 심장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사랑, 그것은 진정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까미유는 그런 스테판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인 까미유는 사랑의 빛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 겨울의 심장을 지닌 남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영화 금지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입니다. 영화 전편에 흐르는 이 라벨의 음악은 여주인공 까미유의 영혼과 교감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빠른 템포로 긴박한 연주를 하게 되면 그녀의 마음은 스테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이렇게 음악은 까뮈를 따라다니는 생명의 에너지와 동일시됩니다. 난 영화의 내용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다. 관객이 내 영화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길 바라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 음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음악은 스스로 표현돼야 한다. 마치 배우의 연기처럼. 클로드 소테 감독의 말입니다. 감독은 영화 연출을 하기 전에 신문 음악 평론 담당 기자였다고 하죠. 이 영화 금지된 사랑은 그런 그의 음악적 역량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영화 만홍의 샘에서 만나서 이제는 함께 사는 다니엘 오데이와 엠마누엘 베아르의 연기, 그것도 참 뛰어납니다. 이 만홍의 샘에서는요, 오데이유가 베아르를 아주 미치도록 사랑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반대로 사랑을 나누게 됐으니 이 두 사람 비긴 셈이 되네요. 아, 그리고요, 또 영화 속에서 엠마누엘 베아르의 바이올린 솜씨, 정말 프로급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1년간이나 바이올린 교수를 받았다고 하죠. 이 영화에서 삽입된 라벨의 곡 한 곡 더 듣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사실 약간은 우울해져요. 토요일 밤인데 처녀가 데이트도 못하고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있으니. 그런데 오늘 제 옆에 남자 한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이 시간에 저와 데이트를 하시는 분 정성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인께서 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정성희 씨 오늘 어떤 영화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말썽 많은 영화, 할 말이 많은 영화, 프레이어의 순서입니다.
네.
그 이 영화는 제가 맹세컨대 작년도 깐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땄어야 마땅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잉그마르 베르만의 영화 그 시나리오를 가로채서 빌 어거스트가 그랑프리를 따낸 베스트 인텐션, 최선의 선택에 비한다면 이 영화는 진짜 영화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이 그다지 많은 관객들이 차지 않고 있는 것은 혹시나 서울에 또 한국의 영화광들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영화 여러분들이 친구분 한 번이라도 더 끌고 가서 영화 보시고 또 그분들과 다시 한번 영화를 논하고 평가할 때 좋은 영화가 줄지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외면할 때 그 영화를 도대체 누가 보겠습니까?
잠깐만, 정성일 씨가 오늘 그 플레이어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플레이어는 우선 헐리우드에 관한 영화, 즉 영화에 관한 영화입니다. 플레이어는 영화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가 영화 스스로에 관해서 말하는 영화입니다. 즉 네. 영화가 영화에 관한 복화술사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다를 영화의 한 구석 속에서 또는 영화가 아예 드러내놓고 계속 이야기를 겁니다.
네.
우선 그 영화를 찍은 로버트 알트만 감독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아마 네. 이 감독은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도 누구야 라고 알쑥달쑥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이 친구는 그 1925년생입니다. 1957년도에 감독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작은 그 델링컨츠, 뭐 직역하자면 양아치들 뭐 이런 뜻일 텐데요. 그의 스타일이 평가받지 못하고 60년대에는 보난자나 히치콕 극장들을 예. 연출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 올드 팬들이라면 보난자 텔레비전 프로그램 속에서 이 사람의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재능은 오래 썩지 않는 법입니다. 1970년 미 육군 야전병원이라는 뜻의 메쉬로 예. 이 사람은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걸작은 바로 그 이듬해에 찍은 맥케이브와 밀러 부인입니다. 웨런 비티와 줄리 크리스티가 나오는 이 웨스턴은 쇠락해 가는 포카 사기꾼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황홀한 경지로 찍어냅니다.
네.
그리고 75년도에 70년대에 만일 코폴라의 대부와 맞겨룰 수 있는 유일한 영화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내쉬비드 될 것입니다. 24명의 락 가수들을 카메라는 마치 홀린 듯이 쫓아다니며 영화를 찍어냅니다. 이것은 로큰롤판 플레이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평론가들이 플레이어를 내쉬빌과 비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지미 딘이라는 제임스 딘에 관한 네. 다큐멘터리 걸작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스타일은 역시 주류 영화가 아니었기에 헐리우드에서 밀려났고 그리고 80년대에는 텔레비전에서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90년도에 140분짜리 대작 빈센트와 대원 그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빈센트와 동생 데오에 관한 이야기를 그 형제가
네.
마치 게이들의 애정만큼이나 느껴질 만큼 끈끈하게 다룬 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메인스트림 즉 주류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으며 하지만 반면 헐리우드 바깥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그는 그 정교한 시나리오와 엄격한 카메라 스타일을 찍기보다는 오히려 일단 벌려놓고 거기서 배우들의 즉흥 연기와 그에 따른 반응 그리고 카메라의 줌과 트랙을 활용해서 장시간 촬영을 찍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만일 70년대 헐리우드의 위대한 감독이 있었다면 그건 코폴라와 로버트 엘트맨이었다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영화는
영화
시작하자마자 네. 벽에 그려져 있는 애칭화를 보여줍니다. 그 애칭화에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흑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Scene 1, Take 10. 즉, 요 첫 번째 장면, 근데 10번째 다시 그쵸? 반복 촬영합니다라고 네. 외칩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애칭화에는 색채가 없고 이 영화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라도 하듯이 흑백 화면에서 그대로 카메라가 뒤로 물러서면서 네. 주변에 있는 칼라 화면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빠져나가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자막이 네. 올라옵니다. 팀 네. 라빈스와 그레드 스카치가 올라옵니다. 그 안으로 두 명의 인물이 걸어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커트가 너무 많아. MTV 컷. 워낙 많잖아. 오선웰즈는 6분도 넘는 쇼트를 찍었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네. 오선웰즈는 1956년도에 터치 오브 이블이라는 영화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폭탄 장치를 해서 그 폭탄이 터지기까지 그 자동차를 따라 카메라가 온 도시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똑같은 첫 커트를 찍었습니다. 네. 이것은 3분 40초지만 영화 사상 흉내낼 수 없는 롱테이크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자신이 오선웰즈에게 존경을 바치고 있음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네.
카메라가 실내를 비치면 한 시나리오 작가가 들어와 우리 한번 졸업 2편 찍어보면 어떻겠어? 그 내용은 어떤 건데? 얘기하자 앤번 클로프트는 바로 캐서린 루스의 어머니 앤번
네.
클로프트는 말 못하는 중풍에 걸려있고 그 딸의 딸, 즉 손녀로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면 어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거지 하자마자 차라리 대학원을 졸업시키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졸업이 만들어진 해는 1967년도입니다. 1967년도로부터 네. 2편을 찍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하지만 1967년은 또한 로버트 알트맨이 카운트다운으로 헐리우드로 돌아오던 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외곽을 돌다가 헐리우드로 돌아왔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이어서 옆방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문제 때문에 이 사진들이 모두 갈릴 것 같은데요 라는 다이얼로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막엔 프로덕션 디자인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어서 이제 곧 낙하산 인사가 시작될 거야 라고 내뱉습니다. 거기 편집 제랄딘 패러디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 사진들이 모두 이리저리 갈려 재편집될 것을 보여주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노이로즈에 가까운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가지 영화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오면은 거기 정치물을 찍자는 얘기를 합니다. 주연한 브루스 윌리스를 얘기합니다. 질 나쁜 상원의원이 외유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고 거기서 사고가 나서 천리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엔 사랑과 영혼처럼 찍자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우편 엽서가 배달되어 들어옵니다.
네.
아직도 카메라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예.
우편 엽서에는 여기 영화 속에서는
네.
첫 번째로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인 이기제티브 프로듀서인 그리핀 밀로서는
네.
지금까지 7번째에 해당하는 협박 편지가 날아옵니다. 자, 제치를 봉인이 뜯겨나가는 겁니다.
아, 예.
이제 묵시록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파티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드디어 첫 번째 슛이 끝납니다. 이어지는 슛은 파티로 이어집니다. 파티에 안젤리카 휴스턴과 존 쿠잭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덟 번째 협박 편지가 날아옵니다. 아주 급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그리핀 밀은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갔더니 근육질 영화배우 버트 레이놀즈와 영화 비평가 찰스 채플린이 앉아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이 장면을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를 그리핀 밀이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저 앉아있는 사이의 저편에 앉게 됩니다. 버트 레이놀즈 얘기합니다. 아주 개자식이지? 찰스 챔플린 얘기합니다. 정말 악질이야.
예.
그런데 카메라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세워놓고 줌인을 해서 그리핀 밀과 제작자 레민슨을 따라 들어갑니다. 즉, 그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 두 사람을 잡고 그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헐리우드의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그리핀 밀 그 안으로 그를 집어넣어서 줌인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사운드는 그들을 따라가 한정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면 욕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로 다시 카메라는 줌 아웃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영화는 영화 속에 담겨있는 말과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과 영화의 숱에 붙어있는 포스터와 그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줌인 줌 아웃 또 트랙 인 트랙 아웃 의 효과로 배우들이 연기자가 내용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엽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In the name of all writers. 모든 작가들의 이름으로 널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래서 열심히 그는 혹시 죽이겠다고 그랬었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누굴지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찾아본 즉슨 대충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빗 카인이라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온 시나리오 제목은 죽은 자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입니다. 이제 이 작가는 죽을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핀 밀은 죄인이 될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그리핀은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봤더니 데이빗은 없고 데이빗과 함께 사는 여자 지은 굿먼 스타워트가 있습니다. 그가 나는 그리핀 미리오라고 소개하자 아 데이빗이 그 죽일 놈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친구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시나리오 제목과 이것이 이상하리만큼 이것도 맞춰놨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어디 갔냐고 묻자 데이빗은 파사디나에 있는 극장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핀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같이 안 갔냐고 물어봅니다. 대답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영화를 보기에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것은 물론 두 가지 의미겠죠. 그 첫 번째는 물론 영화광에 의한 풍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알트만은 이제 데이빗이 곧 죽을 것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은 다름 아닌 선셋 대로의 장면 그대로입니다. 선셋 대로에서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네.
윌리엄 홀든이 총을 맞아서 네. 풀장에 떠 있죠.
예.
플레이어는 똑같은 물에 빠져 시나리오가 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 작가는 하수도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영화사에서 이제 다음 영화를 무엇을 찍을까에 관한 토론에 들어갑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쭉 모여 앉아서 신문 기사 보면서 한번 우리 영화 만들어보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딱 펼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슬럼가에서 60명 피살.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거 종부어민이 감독하면 되겠구만.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어야겠지.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채권 폭락은 어때? 그거는 쇼 코넬리 주연이 좋겠구만.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감독은 올리버 스톤이 어떻겠어? 그러자 마주칩니다. 월스트리트로 이미 찍었잖아. 아카데미상도 두 개나 받았다고. 그러자 제작자가 따분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제작비 그렇게 드리고 8천만 불밖에 못 들었는데 그걸 누가 또 만들어? 아카데미상이건 뭐건 이 제작자들 앞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사 소속 사립탐정이 들어와 그래핀 밀에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이 어젯밤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핀 밀은 계속 뒤로 뺍니다. 이때 팩스로 열 번째 편지가 날아옵니다. 열 번째 편지에는 딱 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놀랐군 그리핀 밀. 잘못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의 유작 시나리오 낭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빗의 애인이었었던 준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네.
데이빗은 그의 시나리오를 팔기 위해서 전력 질주했었지만 준은 그림을 팔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버림받지만 준은 그리핀 밀과 아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조 길리스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이 옵니다.
예.
팀 러빈스, 즉 그리핀 밀은 물어봅니다. 예. 조 길리스가 도대체 누구야?
네.
웃으면서 한 친구 얘기합니다. 선셋대로 안 봤어. 얘기합니다. 그 선셋대로에서 총 맞아 죽는 시나리오 작가 윌리엄 홀덴의 극중 이름이 바로 조 길리스였잖아. 자, 이쯤 되면은 앞에 데이빗 죽인 장면, 또 계속 팩스, 편지 보내는 시나리오 작가, 그리핀 밀, 그리고 선셋대로 이 모든 것이 한 통속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웬 프로듀서와 시나리오 작가였었습니다. 이 프로듀서와 시나리오 작가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만 협박범은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죽음의 계곡에서 만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만나자라는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에리트 폰 슈트라임의 그리드라는 1921년에 찍은 무성 영화 사상 걸작인데
네.
자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또 하나의 팩스가 날라옵니다.
예,
그렇죠. 레인코트 밑을 보라. 그래서 레인코트를 들어보니까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상자에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열지 말 것. 궁금하니 참을 수 있습니까? 예. 열자마자 그 안에 있는 방울뱀을 봅니다. 기겁을 하여 그것을 멈추는데 죽음의 계곡에서 살고 있는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물이 바로 방울뱀입니다. 자, 한 시나리오 작가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시나리오 작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공하겠다고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자, 똑같은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 성공과 파멸에 대한 덫을 놓고 네. 그리핀 밀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어서 그리핀 밀은 용기를 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불안해서 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의 오랜 연인이었었던 정부였었던 보니 쉘로우를 버립니다.
네.
보니 쉘로우 여자가 생긴 것이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딱 떠나가는데 카메라 그대로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포스터 걸려 있습니다. 프리츠랑 감독의 M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카피가 써 있습니다. The worst crime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
예.
바로 배신입니다. 예. 그런데 프리츠랑의 M이라는 영화는 유아 살인범이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는 헐리우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쫓기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핀 밀은 준과 함께 사막 온천으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도 영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핀 밀은 얘기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바로 섹스, 서스펜스, 누디티, 폭력, 허트, 호프, 그리고 해피엔딩이지. 그리고 네. 지금까지 부족했었던 섹스와 사랑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피엔딩 뿐입니다. 이래도 해피엔딩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영화는 이어서 두 사람이 진흙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그 두 사람은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핀 밀의 코드네임은 미스터 M입니다.
네.
바로 그 M입니다.
M.
그 프리츠랑이요.
네.
그런데 그때 진흙 투성이에서 일어나서 걸어가 앉는데 카메라 그대로 쫓아가면 하얀 테이블에 놓인 하얀 전화로 그 전화를 받습니다. 마치 결백하기라도 네. 하듯이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곧 결백하다는 것이 곧 증명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리핀의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 역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드니 폴락 감독입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 하면 투스리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영화 앞부분에서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난도질 당하고 우스꺼리는 바로 그 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상대로 경찰서에서 그리핀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시나리오 작가 탐 마클린은 타협한 것이고 그리핀의 전 애인 보니 쉘로우는 예술을 논하다가 해고됩니다.
네.
그리고 협박범은 그리핀에게 전화해서 시나리오 작가를 죽인 영화 기획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영화화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전화를 겁니다. 그리핀 밀은 얘기합니다. 결론이 해피엔딩이면 한번 생각해보지. 시나리오 작가 대답합니다. 맹세컨대 해피엔딩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리핀 밀은 집에 가서 임신한 준과 포옹을 하며 영화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관객에게 헐리우드의 해피엔딩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예.
영화 속에서 희생자는 단 두 사람뿐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데이비드 케인과
예.
예술을 논하는 기획자 보니 쉘로우입니다. 그들은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헬트만은 헐리우드에는 용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플레이어는 바로 영화를 예술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영화를 상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양수 겸장의 영화입니다.
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안 봤는데요. 지금 정성일 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화 한 편을 다 본 느낌이네요.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렇겠고요. 또 안 보신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영화를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품이라든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헐리우드 영화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거든요. 정말 재밌었네요.
여기에 마지막 예. 한 가지 퀴즈가 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풀어드린 퍼즐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명 인물이 모두 62명의 포스터 네. 17장입니다.
예.
이것들이 그야말로 17. 퍼즐처럼 짜여져 있어서
네.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이건 말고도 숱에 잠겨 있는데
네.
이렇게 등장하는데 설마 로버트 헬트만 감독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등장.
로버트 헬트만 감독이 어디 예. 있는지 알아 맞히시고 이 프로에 엽서 보내시는 분한테 제가 전원에게
예.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프로에서 약속드립니다.
저도,
한번 도전하십시오.
저도 포함되나요?
물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성희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영화 플레이어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시죠. 드렸습니다. 정성희 씨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잠시 여쭤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홍콩 무협 영화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이렇게 엽서랑 편지 보내주신 분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 신청곡을 다 들려드릴 순 없고 한 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김지연 씨의 신청곡을 대신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Pump Up the Volume,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Everybody Knows, 레오나드 코엔의 목소리와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좋은 밤 되세요.
But there were so many people you just had to meet. without your clothes. And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Now or never, everybody knows that it's me or you. And everybody knows that you live forever. When you've done a line or two, everybody knows the deal is rotten. Old Black Joe still picking cotton for your ribbons and bows. And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knows that the plague is coming. Everybody knows that it's moving fast. Everybody knows that the naked man and woman are just a shining artifact of the past. Everybody knows is dead, but there's gonna be a meter on your bed that will disclose what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knows that you're in trouble. Everybody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from the bloody cross on top of Calvary to the beach in Malibu. Everybody knows it's coming upon. Take one last look at this sacred heart before it blows. And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Oh, everybody knows. Everybody.